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멈췄고 일본이 매우 기뻐한다며 어떤 일이 생길진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교감을 갖고 있다며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전 핵실험장 폐기 외에 비핵화를 향한 다른 구체적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 DMZ 내 GP 10여 개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지난달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 철수에 대해 10여 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이 시범적으로 일부를 철수한 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장관은 GP 철수는 북한과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남북 상호 간의 GP 철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 내에 남측은 80여 개, 북측은 150여 개의 GP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내일 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 협상단이 곧 도착한다면서 하지만 중간급 수준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내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멜퍼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과 왕셔 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 해결과 관련한 시간표는 없다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음 달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9월 11일부터 15일간 러시아 동시베리아 자바이카릴 지역에서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보스토크 2018로 불리는 전략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중러 양군의 전면적인 전략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 간 실무적이고 우호적인 협력을 심화해 각종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군은 훈련에 병력 3,200명을 투입하고 무기와 장비 900여 대, 전투기와 헬기 30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몽골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전격적으로 수교를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엘살바도르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수교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카스타네다 외교장관은 중국과의 수교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새로운 양국 관계로부터 가시적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중국이 달러 외교를 통해 타이완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엘살바도르가 항구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을 계속 요구했지만 타이완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수교국은 모두 17개 국가로 줄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을 상대로 3개월 조건부 협상을 제안했지만 탈레반은 이를 거부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오늘 수도 카불 대통령궁과 미국 대사관 인근에 수차례 로켓포 공격을 강행했습니다. 공격 당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를 맞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선 큰 민주화 운동이 일었습니다. 1968년 1월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를 간섭하는 데 항거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건데요. 이름하여 프라하의 봄이 시작됐죠. 하지만 같은 해 8월 21일 소련군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를 무력으로 점거하면서 8개월간의 민주자유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프라하의 봄은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폈고요. 20여 년이 지난 후 결국 민주화를 이뤄내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평화롭게 분리됩니다. 이 체코 프라하에서는 오늘 바로 이 프라하의 봄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와 함께 아직도 체코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에 항의하는 시위도 열렸다는데요. 프라하 시민들은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자유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4도로 구름이 잔뜩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기온이 다시 또 조금 오르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0.5에서 1.5m를 이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32도, 신의주는 21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33도, 함흥은 20도에서 2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0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떠났지만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이라고 노래하는 My Everything,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릅니다. I cried enough tears to see my own reflection in them, and then it was clear I can't deny I really miss it. To think that I was wrong, I guess you don't know what you got till it's gone. Pain is just a consequence of love. I'm saying sorry for the sake of us. You wasn't my everything till we were nothing, and it's taken me a lot to say. But now that it's gone, my heart is missing something. So it's time I push my pride away. Cause you are, you are,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you are, you are my everything. I know you're not far, but I still can't handle all the distance. You're traveling with my heart. I hope this is a temporary feeling, cause it's too much to bear. Just know I'm yours, cause what we got is worth fighting for. Cause you are, you were my everything till we were nothing, and it's taking me a lot to say. Now that you're gone, my heart is missing something, so it's time I push my pride away. You a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될 중국과의 통상 협상에 큰 기대를 안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중미국과 엘살바도르가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고요. 이어서 중국이 미국 정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진행되는 중국과의 통상협상 전망을 밝혔군요.
네,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실무급 통상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에 옵니다. 데이비스 멜퍼스 재무부 차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는데요. 이 만남에 큰 기대를 안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어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번 미중 통상협상에서 많은 성과가 나올 걸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이 중국과의 통상 마찰 문제를 길게 보고 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중 통상 대표단의 협상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내일과 모레 22일, 23일 이틀 동안 협상을 진행합니다. 양국 통상 대표단의 공식 접촉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에는 윌보로스 미 상무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만났지만 아무런 합의를 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네, 자 이후 두 나라에서 고율 관세와 보복 관세 조치가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달에 중국산 주요 수입품 340억 달러어치의 25% 관세를 매긴 데 이어서 이달 초에 1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똑같은 규모로 보복 관세 조치를 내놨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무역 전쟁이 가열되는 곳으로 주요 언론이 평가했군요.
그렇습니다. 양측의 이 160억 달러 관세 부과는 모레 23일부터 발효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예고한 2천억 달러 규모 후속 관세에 대한 공청회도 이번 주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 미중 통상 마찰에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번 실무대표단 협상에서 이 같은 대치 상황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성과가 없을 걸로 내다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중국의 태도 때문입니다. 중국은 무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너무 좋은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을 끌 것이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다봤는데요. 중국이 버릇없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이렇게 무역에서 좋은 성과를 낸 배경에는 불공정 행위가 큰 몫을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불공정 행위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틀림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로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위안화 환율을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데요. 달러 대비 환율이 오르면 위안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요. 그만큼 중국에서 만든 물건 값도 내려가게 됩니다.
네, 사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는 문제는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거론했는데요. 이 문제를 미중 통상 현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이번에 다시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미중 대치 상태가 풀릴 것으로 설명하면서 정해놓은 시간표는 없다. 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전향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미국에서 먼저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밝힌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양측 통상대표단이 이번 주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 대표단이 침착하고 진중한 자세로 테이블에 앉아서 형평성과 동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도출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환율 조작 문제에는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위안화의 환율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난주 월요일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6.86 위안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다음 날인 오늘 환율이 크게 내렸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1달러에 6.84 위안 정도로 고시했는데요. 어제보다 0.52%나 낮아진 것은 물론이고 3주 만에 최대 인하폭이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중국과 수교했군요.
네, 엘살바도르와 중국이 오늘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엘살바도르 외무장관,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 두 나라 외교수장들이 오늘 베이징에서 동시 서명한 공식 수교문서를 교환했는데요. 이 수교문서에서 양측은 두 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교를 맺는다, 이렇게 적으면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타이완이 중국 영토 일부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엘살바도르가 타이완에 몇 안 되는 수교국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중국 수교와 동시에 이번에 타이완과 단교했는데요. 이로써 타이완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는 이제 17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올해만 해도 실제로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중미의 도미니카공화국, 이렇게 두 나라가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이 외교 관계를 틀었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이 타이완의 반응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타이완 정부는 엘살바도르와 중국 양측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우자오셰 타이완 외교부장이 어제 엘살바도르와 단교를 먼저 발표했는데요. 이 엘살바도르 쪽에서 외교관계 유지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항만 개발 사업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라고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이 양측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앉을 정도였다고 우 외교부장은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경제 지원을 거절한 게 단교의 원인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타이완이 거절한 요구를 중국은 받아들인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판단하는데요. 이 중국이 돈으로 신규 수교국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타이완 쪽에서는 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새 중국 정부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경제 지원 약속을 늘리고 있는데요. 우자오셰 타이완 외교부장은 이 중국과의 달러 외교, 그러니까 이 돈으로 국교 수립을 경쟁하는 일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타이완은 이 미국과 가까워지려고 노력 중이라고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타이완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우 외교부장이 지난달 CNN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타이완은 중국의 무력 장악에 취약해질 것이라면서 미국과 타이완 사이에 군사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바로 얼마 전에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다녀가기도 했죠.
네. 그런데 미국이 목적지는 아니었고요. 이 중남미 순방길에 미국을 경유했습니다. 이 비행기에 기름도 넣고 일행을 정비하는 차원이었는데요. 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 일행은 비교적 조용하게 미국을 지나쳐갔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양한 행사를 미국 내 경유지에서 진행했고요. 미국 주요 정치인들과 당국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반발했는데요. 이 차잉원 총통의 경유를 허용한 미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이 미국에서 어떤 행사들이 진행했습니까?
네, 중남미로 향하는 길에는 로스앤젤레스, 돌아오는 길에는 휴스턴을 들렀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인근의 지역구를 둔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의원, 주디츠 의원을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공식 연설도 했는데요. 휴스턴에서는 미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해서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환담도 했습니다. 타이완 총통이 미 연방정부기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정부가 이 타이완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를 또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3월에 타이완 여행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는데요. 이 법은 양측 당국자들 사이의 교류의 폭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타이완 총통의 워싱턴 방문을 실현시키는 게 이 타이완 여행법의 목표라고 브래드 셔먼 의원이 차이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했습니다.
네, 이 미 당국자가 타이완에 직접 가기도 했습니까?
네, 지난 6월에 마리 로이스 미 국무부 교육문화 담당 차관보가 타이완을 방문했는데요. 타이완에서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재타이완 미국협회 새 청사가 문을 여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로이스 차관보는 2015년 이후에 타이완을 찾은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요?
네, 중국의 주요 이란산 원유 수입 업체들이 최근에 운송수단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 유조선이 이란으로부터 기름을 운반했는데 이란 국영 송유회사 소유의 배로 교체하는 중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이란과의 원유 거래를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건 미국 정부의 계획과 배치되는 움직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6월에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달 초에 이란에 대한 제재 부활 1단계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11월 4일부터는 이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2단계 조치가 이어집니다. 이때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0으로 만들어라. 다시 말해 이란과의 원유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고 미국 정부가 각 나라에 요구했었는데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역행하는 것이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제재와는 상관이 없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국영 정유업체들이 이란 국영회사와 맺은 장기 원유 공급 합의서에 따라서 이번에 운송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중국은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이란으로서는 사고 위험과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지만 이 자국배에 기름을 실어서 중국에 보내는 것이니까 이 합의 기간 동안에는 대중국 수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조치입니다.
네, 자, 중국이 이란산 석유를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300만 배럴 수출된 가운데 62만 3천 배럴을 중국에서 사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5분의 1이 넘는 비중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서 이란에서 철수하는 외국 기업도 있다고요.
네, 이 프랑스의 대형 에너지 기업 토탈이 이란의 해상 가스전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비잔 남다르 잔간의 이란 석유 장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토탈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로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의 경제 교류 길이 다시 열리자 가장 먼저 이란 현지 투자에 나선 업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5월에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한 직후에 이란 사업을 접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과 유럽에서 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전날 CNN 방송과 인터뷰했는데요. 일단 핵합의를 탈퇴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제재에 중독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나머지 합의 당사국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과 러시아, 중국이 핵합의를 유지하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원유 수출을 포함한 경제적 실리를 놓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위증 혐의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에 이 또 다른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이를 가로막았다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아이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증 혐의를 받게 될까 봐 우려한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측이 요구하고 있는 대면 조사에 응할 경우 위증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뮬러 특검은 지난 2016년에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측이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에서 우려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포함해서 뮬러 특검이 이미 여러 사람을 대면 조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증언 내용이 다를 경우 뮬러 특검이 코미 전 국장의 발언에 더 무게를 둘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코미 전 국장의 말이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특검 측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특검 조사에 응할 때는 이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이 선서를 하곤 하는데 이 선서를 한 뒤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인이 한 말과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19일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m not going to be rushed into having him testify so that he gets trapped into perjury. And when you tell me that, you know,
네, 줄리아니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조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위증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말해도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대면 조사에 기꺼이 응하겠다. 대면 조사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태도가 좀 달라진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 인터뷰에서 뮬러 특검의 대면 조사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뮬러 특검의 기밀 취급 인가를 취소할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회피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존 브래넌 전 중앙정보국 이 CIA 국장의 기밀 취급 인가를 취소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뮬러 특검 조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면 특검 수사에 개입해서 스스로 수사를 이끌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이 뮬러 특검 조사에 대해서 국가적인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이 특검 수사에 조금이라도 나쁜 얘기를 하면 이 사법 방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뮬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이 기소됐죠.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이 폴 매나포트 씨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은 사실 뭐 조세 포탈, 금융 사기 등에 관련된 것이고 이 러시아 스캔들과는 직접 논란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너포트 씨는 이른바 이 트럼프 타워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타워 회동이라면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일을 말하는 거죠.
네, 2016년 대선 기간에 있었던 일로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중심에 있는 사건인데요. 러시아 변호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이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회동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사위 그리고 매너포트 씨가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기관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나 보군요.
네, 미국의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기관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어떤 기관이 공격 대상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국제공화주의연구소 IRI와 이 허드슨 연구소 등 보수 성향의 연구기관들입니다. 두 기관 외에도 미국 상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소프트웨어 웹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웹페이지 역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건가요?
네, 흔히 이 피싱이라고 부르는 공격 방식인데요. 이 실제 회사나 기관의 이 웹사이트 주소와 비슷한 가짜 주소를 만들어 놓고 이 이용자가 이를 모르고 클릭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감시당하거나 자료를 도둑맞게 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럼 이 해킹을 시도한 주체에 대해선 좀 더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 해커 그룹 펜시 베어를 공격 주체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펜시 베어와 관련된 웹사이트 84개를 또 폐쇄했다고 밝혔는데요. 펜시베어는 러시아 정보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본부의 대선 후보의 선거 참모에 또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세력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주 공격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 성향의 연구기관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러시아의 공격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러시아의 표적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이런 해킹 공격을 막았을까요?
네. 해커들이 만든 사이트를 장악해서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킹이 성공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는데요.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해킹하거나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네. 자, 앞서 다른 회사도 역시 비슷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요.
네. 이 대표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은 지난달 32개 페이지와 가짜 계정을 적발해서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정보와 악성 콘텐츠를 퍼뜨려서 올해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어제 공개 행사에 나와서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날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 락빌에서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방지를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멜라니아 여사가 이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In today's global society, social media is an inevitable part of our children's daily lives.
네, 멜라니아 여사는 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가 아이들 생활에서 필수적인 그런 세상이 됐다면서 SNS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지만 잘못 쓰면 파괴적이고 나쁜 영향을 준다고 또 지적했습니다.
자, 이 SNS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 멜라니아 여사는 아이들도 SNS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안다면서 하지만 아이들이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좋은 습관을 갖도록 어른들이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멜라니아 여사는 이미 아이들을 위한 운동을 별도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5월에 어린이들을 일깨우기 위한 운동인 Be Best 운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Be Best 이게 무슨 뜻이죠?
최선을 다하자, 뭐 최선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사회적, 정서적, 또 육체적 건강을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요. 이런 교육이 아이들 삶의 여정에서 최선이 되도록 돕자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겠다는 건가요?
네, SNS의 긍정적인 이용, 또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퇴치 등을 들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어제 멜라니아 여사가 참석한 행사는 이 Be Best 운동과 연결되는 거로군요.
맞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주창한 Be Best 운동이 아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교육과 건전한 습관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멜라니아 여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온라인에서 건전한 습관을 갖추라고 권고하지만 사실 남편인 트럼프 대통령의 온라인 활동과는 대치되는 면이 좀 있죠.
네, 몇몇 언론이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기관을 인터넷에서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것과 이 영부인의 활동이 대조된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백악관 참모들이 멜라니아 여사에게 온라인 활동 대신에 다른 쟁점을 고르라고 촉구했지만 멜라니아 여사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굽히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멜라니아 여사가 그럼 이날 연설에서도 남편을 언급했습니까?
아니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편 멜라니아 여사 측은 미국 CNN 방송에 이날 연설과 관련해서 영부인이 대통령과는 별개로 자신의 견해를 독립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멜라니아 여사가 단독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네, 오는 10월에 아프리카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어제 백악관이 발표했는데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여행이라고 합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단독으로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구체적인 방문국이나 일정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스팅의 노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모습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Shape of My Heart 들어보시죠.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791년 8월 앤드류 잭슨과 레이첼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앤드류 잭슨이 한 위대한 공헌이라고는 남의 부인을 데리고 도망갔던 것뿐인 걸로 아는데, 왜?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저의 결혼을 철저히 조사해서 모두에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앤드류 잭슨과 레이첼의 결혼은 이혼이 성립되고 난 후에 이뤄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또다시 대통령 선거로 들썩였습니다.
선거운동에서 치열한 비방전이 오간 끝에 앤드류 잭슨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승리에 대한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앤드류 잭슨의 부인 레이첼이 쓰러졌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20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 당선자가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이었던 1828년 12월, 레이첼은 남편의 대통령 취임식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레이첼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날, 사람들은 레이첼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으로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잭슨은 분노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레이첼에 대한 비열한 비방들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절규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비통한 마음은 이후 잭슨의 생애와 대통령직 수행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저는 저에게 잘못한 모든 적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엾은 내 아내에게 악의에 찬 비방을 퍼부은 사람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자들은 지금이라도 신에게 자비를 구해야 할 겁니다. 제 아내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의 죄를 용서했겠지만, 하지만 난 결코 그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1829년 1월, 앤드류 잭슨 대통령 당선자는 테네시주를 떠나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레이첼의 죽음으로 워싱턴에서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대통령 당선자를 맞이했습니다.
앤드류 잭슨은 뉴 올리언즈 전투의 영웅답게 크고 날렵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고 큰 이마에 머리를 뒤로 넘긴 백발의 소유자였습니다. 결투에서 입은 상처로 몸에는 두 발의 총탄이 박혀 있었지만 단단한 히코리 나무 지팡이에 빗대어 늙은 히코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앤드류 잭슨의 눈매는 언제나 예리하고 위엄이 넘쳤지만 아내 레이첼의 죽음 이후 얼굴에는 아픔이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에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여전히 레이첼에 대한 비방 문제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 만큼 전임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역시 해소되지 않았죠. 잭슨 대통령은 아담스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 전통에 따라 이어져 오던 신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행사를 하지 않았고요. 아담스 대통령 역시 국회의사당에서 수행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829년 3월 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일곱 번째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취임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취임식을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는데 잭슨 대통령은 담을 뛰어넘어 후문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신임 대통령 취임 연설이 끝난 뒤 존 마샬 대법원장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주재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 잭슨 대통령은 의사당에서 펜실베니아 거리를 지나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도와서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정부를 함께 만들어갈 주요 강료들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국무장관은 정치적으로 유능하다고 명망이 높은 뉴욕 출신의 마틴 벤 뷰렌을 선임합니다. 재무부 장관은 펜실베니아 사업가 출신인 사뮤엘 이감께서 또 법무부 장관은 조지아 출신의 존 버렌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해군 장관은 전 상원의원이자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던 존 브랜치께 맡기고 전쟁 장관은 테네시 주의 존 이톤께 맡기겠습니다. 선임된 강료들은 모두 미국식 민주주의의 최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서만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일반 국민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를 이룰 수 있도록 잘들 해봅시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1829년부터 183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단단한 히코리 나무 지팡이에 빗대어 늙은 히코리라는 별명을 가진 잭슨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은 존 카른 부통령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다툼을 벌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의 정치적 신념의 차이가 이제는 내각의 갈등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임기 내내 싸움만 했다고 역사에 기록될까 봐 걱정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은 urge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What's the agenda of China and Russia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sanctions?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They have always urged reconciliation. I think they adopt sort of a value neutral position.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나 화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urge는 무언가를 하도록 충고하다, 촉구하다라는 뜻인데요. They have always urged reconciliation. 이들은 언제나 화해를 촉구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y try to look beyond North Korea's actions and just urge everyone to get back to the table.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을 묵인하고 모두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도 urg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They try to look beyond North Korea's actions and urge everyone to get back to the table.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을 묵인하고 모두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And then whenever negotiations are stalled, such as during the six-party talks, they usually urge the U.S. to do something to facilitate a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그리고 6자회담 등 협상이 지연되면 두 나라는 보통 미국을 압박합니다. 협상 재개를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요. 또 한 번 urge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는
They usually urge the U.S. to do something to facilitate a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중국과 러시아는 협상 재개를 하라고 미국을 압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They try to look beyond North Korea's actions and just urge everyone to get back to the table.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나 화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hey try to look beyond North Korea's actions and just urge everyone to get back to the table.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을 묵인하고 모두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hey usually urge the U.S. to do something to facilitate a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두 나라는 보통 미국을 압박합니다. 협상 재개를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요. 오늘 뉴스 톡에서 urge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9년 8월 21일 오늘,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인됩니다. 하와이 섬을 비롯한 8개의 큰 섬과 100여 개의 작은 섬이 모여있는 하와이는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으로 미국의 주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와이의 원주민은 마르키즈 제도에서 유입된 폴리네시아인으로 이들은 400년경 하와이 제도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1778년 탐험가인 제임스 쿡이 하와이를 최초로 발견하면서 하와이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851년 하와이는 미국의 보호령이 되고 1887년 미국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해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오아후 섬의 진주만에 있던 미국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는 등 하와이는 미국의 군사적 요지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59년 3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와이를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에 서명하고 같은 해 8월 21일 오늘 하와이주 승격을 선포함으로써 하와이는 마침내 미국의 50번째 주가 됩니다. 1983년 8월 21일 오늘,
Former Senator Ninoy Aquino returned to the Philippines after a three-year exile in the United States. Less than a minute after being escorted out of his
필리핀의 야당 지도자인 베니그노 아키노가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10년 전 아키노가 필리핀 대통령 후보에 물망에 오르자 필리핀 독재자인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키노를 투옥시킨 뒤 사형을 선고했다가 미국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아키노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필리핀의 민주회복을 위해 투쟁하다가 3년 동안의 미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 필리핀 내 야당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귀국길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아키노의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 국민들은 분노했고 아키노 살해의 배후로 마르코스 대통령을 지목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는 1986년 독재자 마르코스를 축출하는 피플파워로 불린 무혈혁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결국 피플파워를 이끈 아키노의 아내 코라손 아키노 여사는 군부의 도움으로 집권에 성공하고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로써 18년 마르코스 독재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비오에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